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8장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매 대해서 이제 8장 2절부터 나오는데 땅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단 말이죠.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폭풍전야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은 때가 되면 지상에 임할 심판의 폭풍전에 있을 잠잠한 분위기와 같은 겁니다. 뭐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서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로 11절까지가 한 주제가 뒤인데 제단의 천사와 향로를 보게 됩니다. 8장 2절을 보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본절은 특별한 집단으로 일곱 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가 이 무리에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누가복음 1장 19절인데 성경은 스랍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나 이 일곱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와 사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스랍들과는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주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둘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둘은 증인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증거가 같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은나팔은 그런 면에서 광야 여행 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였는데 첫 번째는 회중을 소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광야 여행에 있어서 출발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 은 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인을 진멸케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나팔이 두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시락과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족장을 수집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부을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그 족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모세에게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한 개의 나팔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수한 집단을 소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과 같은 것으로 추론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호령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천사장의 소리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몸을 돌이켜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1장 1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란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정확한 주님에 대한 부르심이요 인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각각 성막의 사면에 진을 친 채 세 지파로 이어진 네 개의 집단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이 세 가족이 있었는데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세 가족 등 모두 일곱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는 행진할 때는 모두 일곱 개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법궤를 맨 고핫 자손이 앞으로 행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있던 다른 두 지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모든 그룹이 앞으로 진행할 때까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진정된 자리를 알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에는 무질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광야 여행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질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나팔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단체, 그러니까 일곱 나팔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인도하는 궁극적인 예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와 같은 일곱 개의 나팔이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본토 나름대로 그 귀환을 예언의 성취로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행 때처럼 대환란기 일곱 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일곱 나팔이 소리를 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곱 나팔의 의미를 이해할 때 교회의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서로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나팔이 여리고 성에서 전쟁할 때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모든 반대자들의 벽이 대환란기 때 파괴되어 무너질 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당신과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대 민족을 박멸하고 이 땅에서 당신의 왕국을 세워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대한 승리와 영광의 나름대로의 책입니다. 본책은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이르면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른 천사,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앞서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고 그분께 일곱 임봉된 책이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지금 지구란 무대에서 영화배우와 같은 역할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계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일곱 임봉된 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판의 보좌에서 모든 활동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천사는 문자 그대로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옥에 또 있는 또 구약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서 또다시 천사로 나타나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실제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장차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금향로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드리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향로 앞에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뭐 당연히 기도를 나타내죠. 다윗은 시편 142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범람함과 같도다 라고 말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향은 기도에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또다시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끝날 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특히 회중 기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로 표현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윽하고 아름다운 신냄새를 풍기는 향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장황하게 기도하거나 아름답게 뭐 미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향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일을 떠날 때 드린 이 성도님들의 나름대로의 교회 짓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스도야말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잡은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식이 반대로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향으로 올라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대환란기 성도들은 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절한 땅 위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 또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해야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절한 땅 위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대환란기가 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뇌성, 음성, 번개 다 이게 종말에 대한 사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지진. 지진은 특별히 대환란기의 심판 동안 땅 위에 나타나게 될 아주 그 강한 압박에 대한 땅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가보시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본절은 매우 긴장된 순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반시간 동안 계속된 요한은 고요한 순간이 끝나게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기 위한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차례차례를 취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징벌의 재앙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어떠한 상징이나 비밀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은 문자 그대로 재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함으로 성경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